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보게,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그러면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가보게. 문은 잠겼고 아이들과 나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빵을 줄 수가 없네. 잘 들어라.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조르면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날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벙어리이던 그 사람이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모두 망한다. 가족도 서로 싸우면 흩어지고 만다. 이처럼 사탄이 스스로 나뉘어 자신과 싸우면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믿었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귀신이 돌아와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간다.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을 일곱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 그들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표적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날에 시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요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숨겨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얹어놓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을 밝히는 빛이다. 눈이 성하면 내게 필요한 빛을 다 받는다. 그러나 눈이 성치 못하면 모든 것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 안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간직하도록 하여라. 내 몸에 빛이 가득하여 몸의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추는 것처럼 내 온몸이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드시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이나 접시에 겉을 깨끗이 닦는데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할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그 밖의 모든 채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나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실천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편평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로 걸어다닌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선생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율법 선생들도 함께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지키기 힘든 어려운 규칙들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지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예언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너희 조상이었다. 너희는 조상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언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더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아벨을 죽여 흘린 피에서부터 사가랴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흘린 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배움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러고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께 대들며 여러 가지 물음을 퍼부었다. 그분의 대답에서 트집거리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모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러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루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룸메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구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요정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에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라반은 요종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느라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따금 밤새도록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을 지나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은 다음 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거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장님이었잖아. 어떻게 눈을 떴을까?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슨 치료를 했느냐? 눈을 뜬 사람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에게도 빛을 주셨는걸요? 눈을 뜬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만든 계명뿐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기에 대한 회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배보다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는 입으로는 쉽게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적은 부분에서조차도 순종치 못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마당인 요단강 건너편에서 율법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신명기에서 이를 강하게 경계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역시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이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것만큼이나 오만 방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편리를 뒤섞어 단순한 생활의 교훈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잘못의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살고 죽이는 법이요 기준이라면 그것을 못 쓰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게 다루는 모순이 있습니다. 갈릴리에까지 파견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대표단은 감히 예수도께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걸어서 꼬투리를 잡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일반적인 생활 방식을 거스르는 행동은 사실 주님의 가르침 때문임을 분명히 알 것임에도 제자들을 책잡고 나서는 것은 이들의 자세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것이고 어찌 보면 비겁하기까지 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항의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2절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단히 위생관념이 강했고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본보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금지된 부정한 식물들은 사실 당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단히 위생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7장 3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생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종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문화와 제사 예식이 굳어지고 정리되어서 종교적 법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체계라는 교회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 자체로 성경을 어기는 모순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헌법이나 장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모순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인간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이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유전은 명령, 즉 권위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인데 많은 경우 교회의 교파들이 헌법과 교리 장정을 만드는 이유는 성경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간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보다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요한사도를 통해 경계하십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9절의 말씀이죠.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경계를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까지 요구하시는 독선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율법과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공경해야 할 대상을 부모라고 가르치고, 이것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 시대에도 불변하는 원칙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중적이거나 모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달리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의 말씀에도 역시 다르지 않은 교훈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가야 할 것까지 욕심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만 받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헤롯의 당파들이 그러죠. 선생님은 의로운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그 돈 한 입을 보자 하시고서는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에겐 사람에겐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나에게 바쳐라 욕심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7절의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계를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지적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서 29장 13절에 탄식을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경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을 좀 더 오늘의 우리 표현으로 가까이 가져오면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비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배 속에서는 물론이고 주님의 백성들 개개인의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람 편한 대로 가감해서 신앙하는 교회들에게 주는 통렬한 비판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라 하시는 명령을 예수께서 직접 간곡한 부탁으로 주셨고 사도들이나 신약 교회들뿐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도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지만 오늘의 교회들은 경건성이 약화된다거나 번거로움을 핑계로 매주 행하지 않는 것은 회복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래의 하나가 되고 부활의 일치가 되는 죽고 사는 모습인 세례를 물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최후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분명히 세례가 먼저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 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고백만 확실하다면 세례는 줘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라든가 8장 37절에 이런 전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임에도 아직도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태복음 23장 2절 같은 경우 보면 이는 종교 계급주의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간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으로 인한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가르침은 더욱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언약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원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 이 구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해 그를 속였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속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자에게 주니 남자도 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사건에 연루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주위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남성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언이면서 언약입니다. 이 예언은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며 결국에는 여자 후손이 승리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의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연구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원수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적대감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의 전쟁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자 후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여자의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후손으로 번역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짓뭉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오기를 엎드려 기다렸다가 덮쳐서 뭉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는 몸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모든 권위와 통제가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왕의 왕이며 주중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므로 다스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한편 사탄도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는 머리에 비하면 덜 중요한 부위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죽을 수 있지만 발꿈치가 상하면 절뚝거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리스도를 잠시 죽게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여자 후손을 중요하지 않은 부분,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되므로 그 생명을 뺏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잔인성과 여자 후손을 해치려는 그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를 돕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사탄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능력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탄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여자, 곧 너의 후손과 이 여자 후손 사이에 적대감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다. 여자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이 상대할 전쟁의 상대가 이 여자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여자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사탄이 그 아이, 곧 이 여자 후손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는 이 전쟁에서 영원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할 이 여자 후손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곧장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희생을 드렸으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희생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드렸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희생을 받으셨고 가인의 희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여 땅에 묻었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이자 지옥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여자 후손 가운데 의인은 죽고 악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당시 지옥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의 경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사람을 여자 후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인 셋이 있었습니다. 셋은 의인이었지만 가인은 여전히 불경건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셋의 경건한 후손과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은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후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10장을 다룰 때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들이 한동안은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두 부족 간의 교훈인지 아니면 일부 다처제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라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이 현상은 지속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와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